민수기 1장 20절부터 54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각 지파별로 계수한 인구조사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고 있죠. 얼마였고 얼마였고. 이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다음에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구조사 시리즈가 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두 번만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 이제 1장부터 보면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특별히 어떤 자들을 계수하게 하셨죠?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어떤 목적이 있었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들을 군대로 세워 광야에서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셨지만 이제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을 참여시키시고 함께 승리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전쟁에 참여하는 전쟁을 순종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 인구조사를 통해 알려주시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라. 언제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물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싸워야 했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아,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 Soldiers of Christ. Christian Army.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셔서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싸우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이 구약의 이스라엘, 오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부르심과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승리한 군사들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지만 사실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지 않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실패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대표하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영적 전쟁을 싸우시고 승리하신 것에 이제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천국 승리의 영광에 분명히 이르게 하십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 실패하고 망할 수도 있는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여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엇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늘 확인하고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 더욱 예수님의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군대를 위한 인구조사를 명하신 후에 20절부터 이제 54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12 지파들의 인구조사의 결과를 기록해 놨죠. 그런데 이러한 인구조사의 결과를 알려주는 한 패턴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지는데 르우벤, 장자인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납달리까지 12번에 걸쳐서 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뭐 몇 명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이제 12번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다 읽으셨는데 이 전쟁을 위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군사의 계수에 포함되지 않는 한 지파가 있었죠. 어떤 지파였죠? 예, 레위 지파였어요. 오늘 보면 47절부터 53절까지를 보시면 레위 지파는 전쟁을 위한 군사의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 이유는 레위는 땅을 얻는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왜?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는 속해 있었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을 때 그 땅의 분깃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대신에 그 땅의 기업을 두 지파가 나눠서 가져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가 둘로 나눠지죠. 더블 블레싱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의 두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가 되어서 둘로 나누어져서 레위를 뺀 나머지 열두 지파들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나누어 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를 뺀 나머지 지파들만 전쟁을 위한 계수에 포함시키세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떤 전쟁도 하지 않게 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레위 지파가 싸워야 할 하나님의 전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싸워야 할 전쟁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어떤 전쟁이었나요? 오늘 보면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세요. 다시 말해 이 레위 지파들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그들의 전쟁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성막과 예배를 지키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전쟁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역. 이것이 레위 지파의 전쟁이었어요. 그들이 땅의 기업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에게는 더 큰 기업이 있었죠. 레위 지파에게 주신 더 큰 기업은 뭐였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라.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섬기는 전쟁인데 다시 말하면 누구를 지키는 전쟁이에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지키는 전쟁.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지만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을 지키는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레위 지파들이 그 중심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지파로 부르셨지만 이제는 만민 제사장의 시대죠.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의 전쟁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과 성전. 이제 누구죠? 우리 자신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 자신과 또 이 교회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쟁. 우리 자신과 이 교회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는 전쟁.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키는 전쟁.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뭘까요? 결국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는 싸움. 바로 이 전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현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현실, 우리 안에 있는 참 영원한 천국의 현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을 또한 함께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전쟁이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가 되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전쟁. 그게 지금도 내일도 여러분이 끝까지 싸워야 돼.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살펴볼 게 있어요.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12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가 몇 명이었죠?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 그렇다면 남자만, 전쟁에 나갈 만한 수의 남자만 계수했을 때의 그 정도였다면, 60만 대군이었다면 전체 백성의 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추산하죠? 거의 4배로 보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었을 거라는 거죠.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분명히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의 여정을 가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는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야곱의 전체 가정의 수, 하나님 백성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처음에 400년 전에 몇 명이었죠? 예,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군대만 60만이 되는, 전체가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숫자로 이제 상륙하고 번성하게 된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축복의 현실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세기 15장 5절 그리고 1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출애굽기에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애굽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죠.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축복의 현실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져서 드러나는 거죠. 애굽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그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 민수기에 와서도 출애굽 구원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명하신 인구조사를 통해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대군, 전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축복이 구약적인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도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약속이 성취되어서 민수기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계속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 안에서 이 현실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장차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미리 가리키고 있는 현실이었죠. 그들이 누구인가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 기업을 무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의 현실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가면 우리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다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 기업을 무르는 하나님 백성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하며 섬기는 천국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도 이 모습도 우리 안에서 성취된 현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러한 언약 축복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언약 축복의 현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언약 축복을 받는 현실 속에 더 큰 언약 축복의 현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열두 지파들 중에 아까 읽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들 중에 제일 많은 수를 가진 지파가 어느 지파였을까요? 아까 읽을 때 잘 보셨죠? 어느 지파였을까요? 유다 지파예요. 오늘 본문에 각 지파대로 12번의 계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수의 지파를 보면 26절에 유다 지파였습니다. 27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만 4,600명이었더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러한 수로도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현실로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그 진을 세울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복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뭐 수가 많다고 해서 지금 우리 뭐 교회 수가 많다고 해서 복을 받는 현실은 아니지만 구약적으로는 그랬어요. 구약적으로는 번성하고 창성하고 생육이 더 많아지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약적인 현실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구약적인 현실로 보면 유다지파가 12지파들 중에서 가장 큰 언약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뒷부분으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의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 아들이 누구였느냐? 유다였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도 유다 지파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읽어보겠지만 구약에서는요, 보통 가장 큰 하나님의 언약 축복이 어떤 아들에게 이어지나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가 있어 할지라도 이제 그 언약 축복은 장자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장자가 가장 큰 언약 축복을 받게 되는데 유다가 장자였나요?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장자는 누구였어요?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왜 유다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르우벤의 죄로 인해서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가 다시 유다에게로 넘어가요. 우리가 그걸 창세기 역사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가 마치 장자처럼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나머지 지파들이 유다 지파를 섬기게 되는 현실을 알려주세요. 창세기 49장 8절에 가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홀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왕권이에요. 왕의 지팡이. 왕권을 의미하는데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고 그래서 모든 야곱의 자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섬기고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 이 약속을 따라 유다의 자손으로 이제 누가 세워지죠?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장차 메시아 왕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시고 가장 큰 군대를 세우시게 될 그때는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온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군대로 세우시게 될 그 언약 축복의 현실이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가 열두 지파들 중에 가장 많은 군대를 소유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 인구조사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인구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서 이루실 구원의 현실인데 이것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현실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에스겔서 37장에서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아세요.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장차 하나님이 마치 예전에 민수기에서 출애굽 구원을 통해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군대로 세우셨던 것처럼 장차 앞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실 것인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죠. 골짜기에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여호와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진 후에 생기가 불어와요. 생기는 누구시죠? 성령님. 그래서 그들이 살아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 일어날 때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다시 살게 되나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저들을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보여지지만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군대로 세우시는 참 복음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영원한 천국 축복의 현실. 예수님이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도 생기를 부으신 거죠. 성령님을 부으셔서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데 어떤 부르심으로 다시 살리시는가? 지극히 크고 강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의 환상.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다시 세워지는 이 군대 속에 누가 속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어 세우시는 우리도 그 마른 뼈다귀들 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리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군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것도 다시 죄와 죽음 아래로 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군사, 천국의 군대로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죽었다가 다시 산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살아 잠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까지 참여하여 이미 얻었으나 또 장차 영원토록 얻게 될 천국 기업을 얻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싸우며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나의 부르심이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인구조사에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약 축복의 현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현실이 증거되는 인구조사였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개수한 것밖에는 안 보이지만 그 안에 이 복음의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 축복의 현실을 알려주는 선한 인구조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부르심에 따라 살지 않았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와 반대되는 악한 인구조사들이 있었어요. 다른 인구조사들을 보여주세요. 사무엘하 24장으로 가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왕이 된 후에. 그런데 그때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에 따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세우기 위한 인구조사였느냐? 아니면 그 전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속전을 내기 위한 인구조사였느냐? 하나님의 언약 축복과 복음을 증거하는 인구조사였느냐? 다 아니었어요. 다윗왕이 죄에 빠져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세상 왕국처럼 여기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임의대로 행한 악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서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일어나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에 빠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명하신 인구조사가 아니라 누가 격동했다고요? 사단이 다윗을 미혹하여 악한 세상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조차도 이 왕국이 다 번성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왕이 기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번성하게 하실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치 당신의 왕국인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인구조사를 하느냐 하고 이를 말렸습니다. 다윗이 깨닫질 못해요. 그러다가 이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21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왕국, 자기의 영광, 자기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세상 왕국의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죠. 다윗 사단처럼 교만하여져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인구조사에도 하나는 복음이 증거되지만 다른 하나에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이런 다윗도 이렇게 교만하여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구약의 왕들이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세상 왕국을 세우고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업적, 자기들의 뜻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자신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통해 그 백성들을 언약으로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후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든지 자기들의 가정이든지 전체 이스라엘 교회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 사람의 생각,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고요.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 죄와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를 통해 인구조사를 받은 자들 중에 두 명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인구조사를 받은 첫 세대가 새로운 세대로 완전히 바뀔 때까지 다 죽고 망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세워져요. 그래서 민수기 뒷부분으로 가면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거예요. 왜? 첫 세대는 실패하고 망했기 때문에 또 다른 군대를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대를 이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두 번의 인구조사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 또 다른 인구조사가 필요했다는 건데 여기서 두 번으로 그치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을 정복, 다 정복하지도 못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죄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싸움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저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의 싸움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왕국 지키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지키는 것에만 모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도 망해요. 또 다른 세대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져야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국시대가 오면 좀 나아졌을까요? 다윗이나 솔로몬, 이후에 왕과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서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필요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실패와 멸망의 역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았고 하나님 왕국이 아니라 자기 세상 왕국을 세우고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해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다른 세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하나님이 또 은혜로 회복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새로운 백성들을 다시 계수하세요. 에스라에서에 보면은 또 그 계수된 사람들의 수가 또 나와요. 또 하나님의 군대로 또 세우십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은 어땠나요?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서가 뭘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도 망하기 이전 세대의 죄악으로 또 돌아갔다는 거예요. 실패의 역사입니다. 죄인들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하나님의 인구조사가 끝이 날까요?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인구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세대가 세워질까요? 수도 없는 인구조사를 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또 확인시켜주고 불순종한 전세대를 심판하고 또 다른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는 아니 죄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죄인들을 향해 인구조사를 하신다면 결국 그 끝에는 몇 명이나 남을까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일세들이 광야에서 죽고 망한 것처럼 그저 자기 왕국을 위해서 자기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소견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들이 모두 다 죽고 심판받아야 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 군대의 인구 조사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들. 결국에는 완전 진멸을 당해서 죽고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의 소망 없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만한 자다. 자랑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죄인들의 소망 없는 현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몰라서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들이 너무나 죽어 오래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언약을 확인시키시면서 인구조사를 끊임없이 하게 하신 걸까요? 소망 없는 세대에 또 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기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저 소망 없는 죄인들을 향한 의미 없는 헛된 인구조사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모든 인구조사들이 가르쳤던 마지막 인구조사 즉 더 이상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더 이상 또 다른 세대의 군대를 세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져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세워지는 때가 올 거라는 것을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모든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 마른 뼈다귀 같은 죄인들의 삶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인해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질 때가 올 거라는 것을 미리 가르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망하더라도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시며 계속해서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 역사의 마지막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때가 온 거죠.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온전히 세워질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참 하나님의 군사를 세우고 보내십니다. 누가 오셨어요? 아들 대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할 수 없던 하나님 군사로서의 삶을 죽기까지 싸우시고 승리하세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완전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시고요.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을 성령님이 부어주시오. 예수님과 연합된 군사들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또 다른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이전 세대의 멸망으로 인해 또 다른 세대로 군대를 세울 필요가 없는 마지막 영원한 천국의 인구조사의 때, 천국 군사들이 세워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처음으로 하여 구원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그 인구조사로 부르시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는 다시는 망하지 아니하는,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 기업을 무르는 예수님의 군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가 가장 큰 군대로 계수되고 가장 큰 언약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께 속한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인구조사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또 다른 세대가 세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새 언약의 세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천국의 인구조사 명부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이 다시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완전한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시고 승리하셨고 은혜로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복된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부르며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보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거기서 끝나요? 지키게 하라. To obey. 말씀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 말씀을 순종하며 싸우는 군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받고 교인이 되는 현실, 천국 인구조사에 참여되는 복된 현실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의 교회와 천국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한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한 예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인구조사를 이어가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 교회가 하게 하세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의 성령과 복음 말씀을 통해 천국의 인구조사를 하며 죽었던 뼈다귀 같았던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고 세워 예수님의 군사로 부르시는 사역에 우리 대우빌로 장로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말씀을 통해 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안에서 늘 확인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산 분들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목적이 이거라는 거죠. 군사면 그것도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저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소견, 내가 왕이 되는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한 싸움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군사들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 왕국을 내 안에서부터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세우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직장인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그 부르심의 위치와 부르심 속에서 예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싸움이 없다면 그저 마른 뼈다귀 같은 이 세상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 싸움을 잘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싸우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그저 세상적인 인구조사를 하며 세상 성공을 위한 세상 왕국으로 세워져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세례를 주고 무분별하게 교인으로 받고 그저 손님을 부르듯 이 교회의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저 숫자를 늘리고 사람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인구조사에 신실하게 참여하여 올바른 복음 말씀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이뤄가시는 천국의 인구조사에 신실하게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는 믿음의 전쟁을 함께 힘써 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에는 이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리셨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지는 싸움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것은 고난과 시련입니다. 우리는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살려는 싸움을 싸우지 내가 죽으려는 싸움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죽기까지 낮아져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그 싸움을 싸우셨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하나님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의 싸움이 없다면 싸울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기까지 싸우신 그 십자가와 승리가 있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저 내가 흥하고 이기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흥하고 이겨야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내가 쇠하고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며 내 안에서 예수님이 흥하고 이기시는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쇠하고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싸우라고 하세요. 그 싸움은 절대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승리는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드러나시면 그걸로 족하고 기쁜 겁니다. 형제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님의 군사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싸움 끝까지 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 같았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아니 더 나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군사로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을 믿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더욱 우리로 예수님의 군대된 것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세상 죄인되었던 것에서 죽어가게 하시며 비록 나는 쇠하고 사라져갈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에서 흥하시고 살아가시는 그 삶으로 저희들을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싸움과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